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이고 또 교회 생활이고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많지만 어려운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40년 했다고 했는데 모세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을 구원하고 출애굽시키고 인도하기 위한 그런 생활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전에 앞서 보내셨다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고난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조금 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인도하기 위한 그게요.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뭔가 문제를 만난 분하고 여러분이 팀 사역할 때 정말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깊이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미리 경험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해내는 일에 있어서 모세의 그 광야 생활 40년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그 생활이었죠. 뭐 예수님하고 똑같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릴 때 아버지가 일하는 목공소에서 아버지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 목공소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보았거든요. 눈먼 소경의 그 절규와 나병 환자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다 보셨고요. 창녀 막달라 마리아의 그런 삶을 보았고요. 로마 군병들의 그 잔혹함을 다 보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 하셨다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지금도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자꾸 참소하잖아요. 여러분을 일러 바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다 체험하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변호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아마 갈팡질팡했었을 것입니다. 이미 다 체험해 봤기 때문에. 백성들이 범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왜냐? 자기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교회 생활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일을 만나든 괴로운 일을 만나든 교회 안에 어떤 인간관계에 꼬이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다 발판이에요. 다른 사람 살리는 발판이라니까.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무슨 어떻게 가난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체험할 수는 없지만 전혀 체험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버릴 게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세요. 아멘? 그래도 그냥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지? 여러분 생각이지. 고통스러움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그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모세의 이 광야 신앙생활하고 다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다른 데 있어요. 후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누가 정복했습니까? 애굽에서 200만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20살 이상 된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말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미만 어린 후대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물론 본인들을 위한 것도 되지만 후대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것도 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미래 살리고 사단 서밋을 무너뜨릴 렘넌트 서밋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마음대로 뭐 친구도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후대들이 게임 중독에 많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이 부활할 줄 알고 8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직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임을 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 말고 그냥 부활한다라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살 줄 알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가진 여학생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요.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친 그런 후대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른도 있대요. 게임하다가 인공지능을 가진 여자하고 사랑에 빠져서 가정에 막 불화를 일으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렘넌트를 선점하는 건데, 어린 후대들을. 무엇보다도 잠자는 시간을 뺏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깨어있는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잠자는 시간을 얼마나 더 빼앗느냐, 여기에 사활을 건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가상세계를 제공해서 거기에 빠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현실세계가 아니라 학교생활이 아니라 가상세계라는 겁니다. 요즘 어린 후대들이 그렇대요. 그래서 가끔 현실세계로 돌아온다네. 아니, 현실세계를 살다가 가끔 가상세계에 빠지는 게 아니라 평상시 가상세계에 살다가 가끔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이 가상 세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어린 후대들을 잠자는 시간에 다 그렇게 만들고 있다니까, 지금 사단이. 여러분, 호모데우스란 말 아시죠? 예? 사단은 자꾸 우리를 신으로 진화된다라고 속여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내가 신이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 호모데오스 이 사상에 빠져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런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진화가 된다는데. 호모데오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어린 이 후대들이 너무너무 준비한데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녹록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이, 불신자들은 술 한잔 먹고도 화해하는데 교회는 왜 그래, 째째하게. 근데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술 먹고 화해하는 거하고 정말 복음으로 넘어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보통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본성은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누리는 분이야 쉽겠지. 그러나 대다수가 쉽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 생활은 바로 후대를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후대를 살리지 못하고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 서밋들은요, 그 사단 서밋을 양성하는 지금 그런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한다네. 그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후손들은요, 스마트폰을 만지지 못하게 한대. 스마트폰. 우리 후대들은 막 약 24시간 막 스마트폰. 이거 스마트폰을 안 보면 금단 현상이 오잖아요. 어른들도 그런데 뭘. 저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는 스마트폰 내려놓고 하지 내려놓고 그걸 봐가면서 예? 예? 저한테는 혼납니다. 무슨 뭐 어마어마한 지금 무슨 뭐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그냥 이걸 보고 친구 문자 하나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요, 이게 중독돼 있다니까? 근데요, 이 사단 서밋들은요, 후손들한테 스마트폰 안 줍니다. 그거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그거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요, 제대로 이 렘넌트 서밋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첫째로 정체성을 확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에 뭐라고 말씀 나왔습니까? 전무후무한 백성입니다. 이야, 대단해요.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사람이요, 전무후무한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얻어맞았습니까? 발끝부터 정수리 끝까지 멍이 들었도다 그랬거든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불신하다가 얼마나 얻어터져가지고 거기에다가 광야 생활 자체가 힘든 생활 아닙니까? 응? 그 백성들한테 모세가 말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간적으로는요, 뒤지게 얻어맞았고요. 40년 죽도록 고생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요,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 세상에 너희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우리는 체험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아무도 그 강대국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하나님이 그 쌀한톨 안 나는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셨잖아요. 거기서 신분을 확인해라.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힘든 일, 좋은 일, 또 은혜 받는 일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좀 이렇게 대인 기피증이 있었고요. 여러분은 안 믿겠지만 그 움츠러드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영적 문제가. 근데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는요, 치유받았어요. 야, 내가 참 이게 보잘것없는 인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전도 현장에서 체험했어요.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다수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원망할 일이 아니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거 있죠. 참 안타깝네. 두 번째로 하나님 여기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말씀대로 선택하는지 선택하지 않는지 여부를 시험키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잖아요. 시험하셨다고 그랬거든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르셔서 그렇게 테스트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자 마귀가 주는 시험하고 달라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훈련이에요. 훈련.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몰라서 하신 게 아니라 훈련하신 거죠.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육신적으로 선택을 했겠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도록 훈련하신 훈련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선택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따라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답을 내려야 되냐면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 답을 내리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 다 이런 답을 내리셨죠? 아 그렇구나.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요. 여기 3절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모든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맨 좋은 말만 해요. 축복만 합니다. 할렐루야! 복받으라! 기복적인 신앙. 그래서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막 잔인한 말씀도 많아요.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도 많다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런 말씀도 많지만 우리를 아주 책망하시는 말씀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후대를 준비하시기 위함이다. 렘넌트를 준비하시기 위함이다. 가나안 정복을 누가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했습니까? 기성세대 20살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지 그 외에는요 200만 가운데 그 외에는 두 사람 빼놓고 전부 렘넌트가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바로 렘넌트를 준비케 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광야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광야란 어떤 곳이냐? 교회 생활은 도대체 무엇인가 말이지? 어떤 곳이냐 말이지? 첫째로 하나님의 시험장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시험장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연습장이에요. 연습장. 여기가 훈련장입니다. 선택을 바로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바로 선택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훈련장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길을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30장 15절 19절에 생명과 축복, 사망과 화. 신명기 30장에 두 번이나 말씀했어요. 선악과 아니면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악령 아니면 성령입니다. 중간 계단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우리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 두 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넓은 문으로 가요. 가기 좋고 많이 가니까.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열두 대문이 아니라 딱 두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우리 그 연속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복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도 핵심 메시지에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나 말이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만 되나, 이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에 빠진 사람은 틀린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미래 살릴 후대가 준비될 수가 없어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미래 살릴 렘넌트 서밋이 세워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제 핵심 다 들으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고, 내 경험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합리적, 논리적, 그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긍정적, 부정적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체험한 거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게 많아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 내일이면 바뀔 수 있는 게 많아요. 그것까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선택해야 돼요. 당장 안 되는 것 같아도 두고 보세요. 생명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좋게 보이고 여러분에게 유익되게 보여도 육신적인 선택은 사망과 화입니다. 금방 결과 나타나면 바르게 선택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금방 결과가 안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속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은 복음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저는 참 모자란 인간이지만 성령의 인도 받고 후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인본주의 써가지고 후회한 적 많아요, 진짜. 지금은 인본주의 안 쓰죠. 쓰라고 해도 안 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답니다. 성막이 다예요. 복음과 강단 말씀이 다라니까. 강단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중요하니까요. 전무후무한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강단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아니라면 강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미래 살릴 렘넌트를 세우시길 원하기 때문에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성막 중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어요. 열두 지파가. 자, 그렇다면 큰 세 번째로 어떻게 광야 같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해야만 되나?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프린트물을 좀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로, 교회와 우리 신앙 생활은 렘넌트를 위한 발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 생활은요, 렘넌트를 위한 발판입니다. 여러분, 렘넌트가 나를 밟고 세계 살릴 일꾼을 세워진다면 기쁨으로 하겠어요. 기쁨으로. 렘넌트 때문에 내가 굉장히 그 손해를 본다. 나는 손해 기꺼이 보겠어요. 발판이라니까 기분 나쁩니까? 주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발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렘넌트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한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시는 기간이.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 서밋 24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어쨌든 주일 학교 선생님들 너무 귀하죠. 그러나 주일날 잠깐 와서 메시지 잠깐 들어가지고는 각인불이 치유가 안 돼요. 체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 비전 교육원이 얼마나 지금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그거는 또 잠시 잠깐이에요. 중요한 거는 대안학교입니다. 그들을 먹고 자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실력을 키우고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마침 어떤 여섯 채 집이 나왔대. 집이. 어떤 분이 앞장서서 그걸 사겠대요. 내가 하겠다 말이야. 장로님들과 함께 그 대신 앞장을 서겠다 뭐 이렇게 말씀해서 너무 감사해서 갑자기 막 비전 교육원이 생각이 나고 미션홈이 생각이 나고 레멘트 막 키울 생각이 나고 막 가슴이 뛰더라. 그래가지고 어제 여러분 다 장로님들한테 다 오늘 긴급 당회 소집 문자 다 보냈잖아요. 다시 취소했지만 그 건물을 알아보니까 그 건물이 불법으로 지은 건물이라.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비싸게 더 가격이 막 확 떴어. 그래가지고 없던 걸로 합시다. 기도합시다 했는데 저는 너무 기쁜 게 하나님이 벌써 시작하셨어요. 벌써 이슈화 시키셨어요. 벌써. 그 말로만 그동안 대안학교 뭐 우리 건물 필요하다 했지 실제 어떤 건물을 놓고 당회 소집을 했다가 취소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전한 거는 시작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안 한 거 있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방하고 하나님 일을 터뜨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는요 벌써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아 너무 기쁜 거죠. 왜 렘넌트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니까. 24 시스템이. 네? 주일날 하루 불러가지고 메시지 한번 해가지고는 안 돼요. 성도들도 물론 여러분 사실은 주일 예배 한번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더더욱 세계를 살리고 제자를 세우려니까 우리가 훈련받는 거지. 주일 예배가 부족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요,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이 복음과 강단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답니다. 안 그래요? 교회가 다라니까 복음 없는 교회는 가장 위험하고요. 복음 있는 교회는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말씀 듣는다고 하는 거는요. 지금은 잘 모르시지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몰라도. 자, 이렇게 이런 강야 생활의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교회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을 누가 두려워한다고요? 사단이. 왜냐, 여러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렘넌트 서밋이 일어날 거니까 사시나무 떨듯 사단이 떨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안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여러분요, 그들은 고생이었지만요,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과 31명의 왕들은요, 사시나무 떨듯 간담이 녹았다고 돼 있다니 성경에. 왜냐? 가나안을 정복할 후대가 일어날 거니까 그걸 내다보고 사단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들은. 우리 교회를 쳐다보고 여러분은 비록 힘들고 신앙생활 어렵고 교회생활이 어렵지만 이미 사단은 여러분 통해 일어날 렘넌트 서밋 때문에 두려워 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눈을 열어서. 자, 결론입니다. 확실한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단 서밋을 꺾고 사단한테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할 렘넌트 서밋이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이 신앙생활 얼마나 귀합니까? 좀 헤매도 괜찮아요. 헤매야 다음에 헤매는 사람 살린 거 안 돼요? 제가 설교하면서 헤매지 말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헤매라고 할 수는 없잖아. 불신앙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불신앙해도 괜찮아요. 아, 또 이런 또 불신앙할라 맨날 또. 왜냐? 불신앙하는 사람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요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교회 때문에 힘든 분들도 많고. 안 그래요? 어떤 때는 너무 감사할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요, 아,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드나 말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시작을 안 할 낀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강한 후대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확신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분명히 세계를 정복할 것입니다. 사단 서밋을 꺾을 것입니다. 지금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미래 재앙을 막게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를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렘넌트 서밋을 세워 세계 살리기 위한 것임을 오늘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든든한 렘넌트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서민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24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